Leah.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소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G20 둘째 날인 29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안한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사카 G20 회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만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란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지도자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 있다며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넘기면 군사적 옵션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이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이에 대해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랴오닝호는 25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는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등 5척의 함정과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도 랴오닝호의 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하며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랴오닝호는 서태평양 남쪽으로 이동해 필리핀 남쪽을 거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한국 국회에서 이해운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최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챙기는 사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는 빠졌다면서 환영 행사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은행을 조사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 조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가계 수입은 1970년대에 비해 훨씬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들의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의 간격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조세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는 연간 73만여 달러를 벌고 평균 3만여 달러의 세금 우대를 받고요. 가장 가난한 1%는 연간 2만여 달러를 벌고 40달러의 세금 우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5월 미국의 향후 2대 과제는 저소득층 가구가 중산층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과 중산층이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울트라 리치라는 이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에 소속된 19명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용의 공동서한을 2020년 미국 대선 주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서한에 서명한 부자는 모두 19명으로 헤지펀드 투자 전문가 조지 소로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요스, 디즈니 공동 창업자의 손녀인 에비게일 디즈니, 하얏 호텔 가문의 리젤 프리츠커 시먼스 씨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이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유권자의 74%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1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맑다가 황해도는 내일 밤에 흐려져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30도, 신의주 18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31도, 함흥 17도에서 9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외로운 밤들을 보내며 누군가 풀어주길 바라면서 갇혀 있었어요. 난 병 속의 진이 요정이에요. 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노래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지니 이너 마로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 관련 국제회의가 바레인에서 25일과 26일 진행됩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이탈리아가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5일 내각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백악관이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새 제재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다가 좌절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상당히 수위가 높은 표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로하니 대통령이 쓴 이 장애라는 말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란에서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어감을 지닌 단어라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한 이 내각 회의는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이런 위협도 했다고요?
네, 로하니 대통령 발언 후에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무사비 대변인은 이 트위터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다른 이란 관리들을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양국의 외교 채널을 영구히 단절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또 무모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 전날 내려진 미국의 제재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조치는 미군의 드론 격추 등 최근 이란의 여러 좋지 못한 도발 행동에 따른 걸로 이란 최고 지도자 사무실, 또 다른 많은 이란인을 강하게 타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나 그 어떤 나라와의 충돌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실, 혁명수비대 핵심 장성 8명을 대테러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중요한 금융 접근도 차단됩니다. 또 미국 재무장관에게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관리들, 이란 최고 지도자실에 물질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는데요.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제재 역시 이번 주 후반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현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24일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과 이란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소집한 건데요.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성명을 채택하고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또 드론 격추 사건은 국제 평화와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제재 단행 후에 이란 정권이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며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좋은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걸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의회 전문지인 더 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이란의 군사행동을 시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전히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표는 24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협박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계속 협박하는 한 이란과 미국은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군요.
네, 이란 정부와 관리들이 잇따라 미국의 새 제재 조치를 비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트위터에 다시 새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공격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압도적은 완전히 말살되는 걸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는 모든 자금을 테러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바레인에서 중동 평화 관련 국제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중동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이른바 번영을 향한 평화로 명명된 중동 평화 방안을 공표하고요.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인 부분은 일단 다루지 않고요. 이번 평화 방안은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실업률과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인데요. 전체 투자 유치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억 달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점령지에 배정하고요. 나머지 75억 달러는 요르단, 90억 달러는 이집트, 그리고 60억 달러는 레바논에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구상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정작 중동 분쟁의 핵심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 평화안의 일부 내용이 전해지자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미국 구상은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매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기업인들만 파견했을 뿐 정부 관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미국의 방안에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은데요.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안은 공정하고 개방적이라고 들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를 철저히 거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조기 총선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국내 문제 때문에 이 회의에 정부 관리들을 파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레바논과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상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팔레스타인 측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같은 정치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평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됐군요.
네, 이탈리아가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다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개최지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개표 결과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이 두 도시가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뽑혔습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인 나라는 어디였어?
콜롬과 올해 이 두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썰매의 경기는 라트비아 경기장을 이용한다는 안이었는데요. 이날 투표에서 이탈리아는 47표를 얻었고요. 스웨덴은 34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스톡홀름 시장은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혼성악단인 아바의 노래에 댄싱 퀸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40여 년간 줄곧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는데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게 벌써 세 번째가 된다고요?
네, 이탈리아는 1956년에 코르티나 담베초에서 제7회 동계올림픽을 치렀고요. 2006년에도 이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들은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대회 지원 계획과 이탈리아 국민들의 열렬한 유치 의지가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올림픽 유치는 정부나 두 도시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염원이고 꿈이었다면서 기쁨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티나 담페초는 두 번째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코르티나 담페초는 2018년 기준 인구가 6천 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알프스 산맥의 남쪽, 돌로미티 산맥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밀라노 역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데요. 패션의 중심지로 이탈리아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럼 두 도시에서 나눠서 경기가 치러지겠군요.
네, 쇼트랙과 피겨스케이팅 등 주로 빙상 종목은 밀라노에서 진행되고요. 썰매와 알파인스키 등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2026년 이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올림픽 대회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지만 자칫 적자 운영으로 후유증을 심하게 앓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대회 개최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네, IOC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탈리아는 개최 비용으로 15억 달러를 책정했는데요. 이는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려진 2017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 측은 당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적어도 5,5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도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에릭 가세티의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이번 주 LA시의 스포츠 관련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가세티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8년 하계올림픽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볼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흑자를 본 경우는 없는데요. 부대 시설 비용 등으로 정확한 수치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흑자를 본 대회로 꼽히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은 4억 8천만 달러에 조금 못 미쳤고요. 또 1984년 LA 올림픽 역시 약 2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새 백악관 대변인의 스테파니 그리셈 영부인실 대변인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민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이 어린이 수백 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학자금 융자액을 전액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새 백악관 대변인이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셈 영부인 부속실 대변인이 새 백악관 대변인 겸 공보 비서로 발탁됐습니다.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행정부와 미국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하기 힘들다며 그리셈 씨를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셈 씨를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백악관 대변인이 될 그리셤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1977년생으로 올해 42살인데요. 애리조나주 출신이고요. 2012년 미국 대선 때 밀롬니 공화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5년 애리조나주 집회를 전후로 트럼프 선거 운동에 합류했고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웨스트윙에서 이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일했는데 곧 이스트윙, 이 영부인 부속실로 옮겼습니다. 그리셤 씨는 샌더스 대변인의 사임 발표가 나오자 강력한 후임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리셤 씨가 언제부터 대변인 임무를 맡게 됩니까?
네, 공식 일자는 7월 1일인데요. 하지만 CNN 방송은 그리셤 씨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대변인 자격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뒤이어서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많이들 백악관을 떠났는데요. 그리셤 씨는 상당히 오래 일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셤 씨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옹호하고 또 영부인실에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했는데요. 지난해 멜라니아 여사가 텍사스주 이민 어린이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입었던 옷이 논란이 되자 언론이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서 비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셤 씨가 취임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첫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대변인을 지냈던 숀 스파이서 씨였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이 6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부대변인이었던 세라 허커비 샌더스 씨가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샌더스 대변인이 이달 말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샌더스 대변인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고향 아칸소주로 돌아가서 당분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 대변인이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나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이 주지사 출마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아칸소 주지사 선거는 2022년에 열리게 됩니다.
샌더스 대변인 아래 백악관이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횟수를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이 지난 3월이었으니까요. 그 뒤 100일도 더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새로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오르게 된 그리셤 씨. 과연 이 정례 브리핑을 부활할지 또 백악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국경 지역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던 어린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24일 남서부 텍사스주 클린트 국경 검문소 시설에 수용돼 있던 어린이 300여 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수용돼 있다는 최근 보도에 따른 조처로 보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린이 약 100명이 이 클린트 시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관리는 기자들에게 어린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겼지만 이 자금 등과 시설이 여의치 못해서 어린이들을 일부 다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길래 열악하다는 건지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AP통신이 최근 수용소를 방문한 변호사들의 증언을 전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등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상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 연방의원들은 신속히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CBP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위생용품을 제공한다며 반박했습니다.
CBP가 어떤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거나 홀로 넘어온 중미 어린이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당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거센 역풍이 불면서 소송이 벌어지자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일부 어린이들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감찰관실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민자 수용시설의 청결과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AP통신이 보도한 열악한 수용소 시설에 대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거부한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직답을 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사실 이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부모와 자녀를 격리한 일이 없습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 인신매매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초당적인 연구기관 양당정책센터 BPC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가족을 함께 수용하거나 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풀어주는 방식 등에 주로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CBP 자료에 따르면요. 이 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말 당국은 앞서 이달 3,000명에서 4,000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비상시설 3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 계획이 연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이 23일부터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단속작전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양당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계획을 2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민자들은 대부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이 중미 국가 출신인데요. 가난과 폭력을 피해 이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은 24일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성인 1명과 어린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리오그랜데 강을 건넌 뒤 폭염 속에 탈수로 숨진 것 같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민 관련 부서 지도부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민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부터 대행체제입니다. 지난 4월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한 이후 케빈 맥컬리는 전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이 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CBP 국장 대행을 맡아왔던 존 샌더스 씨가 7월 5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대행은 25일 CBP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체적인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직원들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무척 비쌉니다. 따라서 미국인들 가운데는 학자금 융자액을 몇 년씩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낸 안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4,500만 미국인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proposal will make it possible for every person in America to get all of the education they need.
네,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필요한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안이란 건데요. 완전한 교육을 인간의 권리로 만들겠다고 샌더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탕감해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주식 거래의 0.5%, 채권 거래의 0.1%, 세금을 매기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샌더스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액을 탕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이 월가 금융기관을 구제해줬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제 월가가 미국인들을 구제해줄 차례라는 겁니다.
샌더스 의원은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 공립대학 무상교육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Medicare for All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역시 의회에서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다시 학자금 융자액 탕감 계획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런 제안을 한 후보가 샌더스 의원만은 아니죠.
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20명이 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후보들로 꼽히죠.
네, 워런 후보의 안은 어떤 겁니까?
네,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의 경우 학자금 융자액 5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연간 소득 25만 달러까지 융자액을 탕감해 주는 건데요. 한 해 25만 달러 이상 버는 가구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2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소득면에서 상위 5%에 들어갑니다.
이런 안이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융자액을 탕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들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여는데요. 현재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두 27일 둘째 날 토론회에 나오고요. 현재 지지율 3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6일 첫날 토론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 삶이야. 지금 아니면 안 되겠지. 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노래하는 It's My Life 들어보시죠. 본조비가 부릅니다.
미국이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61년 3월 말 링컨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요. 썸터 요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해상으로 썸터 요새에 병력과 보급품을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1861년 4월 10일 미국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찰스턴에 있는 남부군 사령관에게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섬토 요새에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를 거부할 경우 섬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6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1861년 4월 12일 새벽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남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제1탄이 발사됐습니다. 합중국 요새인 썸터 요새 상공에 박격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 합중국은 둘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하고 나섰으니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요. 링컨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이끄는 남부연합과 미합중국 가운데 과연 역사는 어느 쪽을 승리자로 기억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보급 식량이 도착하기 전에 섬터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격은 섬터 항구를 사이에 두고 요새 건너편에 있는 존슨 요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발사 명령이 전해졌을 때 버지니아 출신의 로저 프라이어 하원 의원은 존슨 요새에서 사령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로저 프라이어 의원님,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 요새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섬터 요새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라이어 의원께 합중국에 대한 공격을 알리는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섬터 요새에서 지휘관인 로버트 앤더슨 소령과 병사들은 남부군의 포대에 즉각적으로 대응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섬터 요새에서 가장 강력한 대포들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포들은 대부분 요새 위쪽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적들에게 다 노출돼 있었고 큰 병력 손실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대포들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부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작은 대포를 사용해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연방정부군의 공격은 남부군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포탄이 쏟아졌고요. 썸터 요새 하늘에는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았습니다. 이 연기는 찰스턴항 몇 마일 밖에 있던 합중국 해군 함정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함정에는 썸터 요새의 병사들을 위한 보급 식량이 실려 있었고요. 지원군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포대가 항내로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합중국 함정은 항구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앤더슨 소령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포대는 항내로 진입하려는 선박은 무조건 격파시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합중국 함정을 이끄는 해군사령관 구스타부스 박스 대령은 작은 선박에 병사들을 실어 섬터 요새로 나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세서 작은 배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부군의 포격은 밤새 계속됐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섬터 요새의 불길은 점점 높아져갔고 병사들이 대포를 발사하는 방 안에까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누군가 작은 배를 타고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텍사스주 출신의 합중국 상원의원으로 지금은 남부군 장교가 된 루이스 위그펄이었습니다. 위그펄은 썸터 요새의 앤더슨 소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에르 뷰리가드 장군의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대들은 저항을 끝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불길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용감하게 합중국 국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역부족이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화력이 우세한 적과 맞서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투를 중지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와 내 병사들이 명예롭게 후퇴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앤더슨 소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합중국의 길을 내리면 우리도 사격을 중지하겠습니다.
섬토 요새에서 합중국 기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항복을 알리는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섬토 요새의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시작돼서 33시간 동안 계속됐던 이 전투에서 무려 4,000발의 포탄이 섬토 요새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로 인한 양측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썸터 요새에서의 앤더슨 소령의 항복 소식은 4월 13일 토요일 늦게 워싱턴에 전해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강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포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남부 7개 주를 강력한 군대가 장악했습니다. 이 군대는 너무 강해서 법원이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영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it started. 오늘은 상원 외교의 동아태소 위원장 코리 가드너의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관한 의견 들어보며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s start the clip.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Concrete steps.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혼합물은 건물 시공이나 도로 포장에 자주 쓰이죠. Concrete는 그 외에도 solid, tangible, 즉 확실한,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crete step. Concrete action 하면 구체적인 조치란 뜻이 됩니다.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we don't relieve pressure. 우리가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김정은이 비핵화의 달성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So to continue to give Kim Jong-un what he wants,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구체적 조치나 행동 없이, 여기서 조치는 비핵화 관련 조치를 말하죠.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미국과 한국에게 실수가 될 것입니다. Let's play the clip one more time.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be making.
Here are some examples. Some candidates avoided making a concrete stance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몇몇 후보들은 확실한 입장 밝히기를 피했습니다.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에 관하여. Some candidates avoided making a concrete stance or a solid stance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Linking him to the crime. 그를 범죄와 연관짓기에. Police have no concret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Police have no tangible evidence linking him to the crime.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구체적인 조치, concrete action, concrete steps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목소리)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내 마음은 찢어졌어요 노래하는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don't seem to know, seem to care what your heart is for. I don't know him anymore. There's nothing where he used to lie. The conversation has run dry. That's what's going on. Nothing's fine, I'm torn. I'm all out of faith. This is how I feel. I'm cold and I am shamed. Lying naked on the floor. Illusion never changed into something real. Right. I should have seen just what was there and not some holy light. But you crawled beneath my veins and now I don't care, I have no luck. I don't miss it all that much. There's just so many things that I can't touch. I'm torn, I'm all out of faith. This is how I feel.
America. VOA.
비오이식의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소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